사무엘상 2장 35절과 36절 두 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그리고 네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의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엘리 제사장에게 보내셔서 말씀 선포하시는 내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와서 크게 보면 세 가지 말씀을 선포했죠.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 가문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선포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내가 너를 구원했다. 또 내가 너를 선택하고 직분을 맡겨주었다. 또 직분 감당하면 일용할 양식을 얻게 해주었다. 이렇게 은혜 베푸신 것을 선포를 했어요. 두 번째 내용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 제사장 가문이 어떻게 죄를 지었는지도 하나님이 지적을 하셨습니다. 받아드는 데 세 가지를 모두 저버리고 또 하나님을 팽개치는 그런 죄악들을 저질렀다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사람이 세 가지 심판을 너희 집안에 너희 가문에 임할 것이라고 심판 선포를 했습니다. 우리가 그 중에 두 가지 내용을 어제 살펴보았어요. 첫 번째는 내가 너희 직분을 박탈할 것이다. 두 번째는 다른 모든 자들을 구원해도 넌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구원에서 박탈당하는 것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읽은 35절 36절이 세 번째 심판 선포하시는 내용입니다. 3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새로 일으키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현재 엘리가 제사장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엘리가 제사장을 그대로 할 것 같으면 이런 일이 필요 없겠죠. 그러니까 너는 더 이상 제사장을 못한다는 거죠. 새로운 사람을 일으키실 것이고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다. 그 제사장이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이 될 거라고 말씀하세요. 뿐만 아니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하나님께서 새로 제사장을 세우시고 그의 가문을 견고하게 그러니까 그의 가문이 계속해서 영원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35절 끝에 보면 그가 나의 기름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그러니까 이거는 직분을 박탈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여기 나왔던 모든 내용은 사실 엘리 제사장 가문에게 조금 더 멀리 보면 레위 지파에게 아론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이에요. 레위 지파에게 아론 후손들에게 내가 영원히 너에게 직분을 맡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전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그걸 다 파해버리고 없던 것으로 다 지워버리시는 거죠. 그리고 새로운 사람을 일으켜서 그 가문에 복을 주시고 그 가문이 영원히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내용은 이 말씀하신 내용은 1차적으로는 사무엘에게서 성취가 됩니다.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 가문을 하나님이 문 닫아버리시고 사무엘 가문을 일으키시죠.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이 일을 잘 감당을 했어요. 다만 불행하게도 우리가 아는 대로 일정 부분의 이 말씀이 그 뒤에 사무엘 가문에서 이루어지질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이 아들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서 악하게 성장을 하고 악하게 행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사무엘 아들들이 악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을 찾아오죠. 그리고 나서는 말을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섬겼지만 당신의 아들들은 너무 악해서 안 되겠다. 우리 왕을 세워달라. 그러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게 됐냐면 사무엘이 자식들을 잘못 키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보면 참 묘해요. 이 엘리 두 아들이었던 홈리와 비누아스가 참 그렇게 죄를 지어서 심판받고 사무엘이 대신 세워졌는데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땐 그러면 사무엘이 자식 관리를 잘했을 것 같은데 사무엘도 자식을 잘 못 키웠어요. 그래서 결국 제사장 가문이 거기서 끝나버리고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죠. 그러니까 일정 부분은 이 하나님 말씀하신 내용 일정 부분은 사무엘에게 성취가 되는데 사실 이 모든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온전히 성취가 됩니다. 인간이 만든 제도나 인간의 가문에서 성취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게서 성취가 되는 거예요. 일단 이게 지금 직분을 박탈하겠다는 내용이 나오죠. 그 다음에 36절에 보면 그리고 네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그러니까 엘리 가문에 남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참 읽을 때마다 참 묘한 느낌을 갖게 합니다. 왜냐하면 앞부분에 두 번째 심판 선포하시면서 너희 집에 노인이 없을 거다. 다 죽을 거니까. 너희 집에 젊은이들도 다 죽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은 사람들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싹쓸이를 하시는 게 아니라 그래도 남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 남은 사람들이 와서 어떻게 하느냐. 36절 중간에 보시면 은 한 조각, 떡 한 덩어리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 세우신 사람들에게 엎드려서 말을 하는 거예요.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의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그러니까 이 세 번째 심판 선포는 뭐냐면 그거예요. 엘리 가문에 남은 사람들 며칠 새로 세움받은 사무엘 가문을 찾아와서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는데 먹고 살 방법이 없다. 그러니까 직분을 조금 맡겨달라. 그래서 우리가 그 직분을 하고 어떻게든 떡 한 조각이라도 얻어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끔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이게 지금 심판 선포로 주어지는 세 번째 내용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세 번째 선포 내용은 너희가 일용할 양식을 얻을 수 없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면 보면 가난하게 된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런데 엄밀하게 말하자면 가난 그 자체는 심판이라고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다만 지금은 어떤 상황인 거냐면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셔서 일용할 양식을 얻게 하셨는데 하나님의 것을 강도짓하고 죄를 짓고 자기 배를 배불렸었잖아요. 그러니까 부정부패한 방법으로 부귀영화를 쌓고 풍요를 누리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그 사람들이 갖고 있던 모든 풍요를 빼앗아 가시고 그리고 그들이 하루 끼니까 간고도 없는 그런 지경이 되게 만드시는 이게 이제 하나님께 선포하시는 심판의 내용입니다. 결국 정리하자면 세 번째 심판은 이거예요. 이 엘리 집안 사람들 중에 다 죽고 노인도 죽고 젊은이도 죽고 일부 사람들만 간신히 살아남게 되는데 그 사람들마저 하나님이 제사장 직분을 딴 사람들에게 옮겨버리셨기 때문에 먹고 살 방법이 없어서 이제 거린 행세를 해야 되는 그런 지경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일용할 양식을 박탈하시겠다고 선포하시는 거죠.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세 가지 심판을 선포하셨어요. 첫 번째 심판 선포는 직분을 박탈하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박탈하는 것. 세 번째는 일용할 양식을 박탈하는 겁니다. 결국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엘리 가문에게 주셨던 세 가지 은혜를 몽땅 다 박탈해버리시겠다. 다시 빼앗아 버리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래서 세 번에 걸친 심판 내용이 나오는데 이 세 가지 심판 내용이 갖고 있는 특징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해요. 몇 가지 중요한 우리가 꼭 생각해 봐야 될 특징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세 가지 심판 내용은 모두 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모두 다 직분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심판 선포에서 제일 먼저 언급된 게 직분을 박탈하는 거죠. 근데 두 번째 심판 선포에서도 직분을 박탈할 거다 이 얘기가 나오고 동시에 너희는 구원 못 받아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세 번째 선포에서도 직분을 박탈할 거다 말씀하시고 일용할 양식이 없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심판 1, 심판 2, 심판 3에는 다 직분 박탈이 공통적으로 들어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심판 중에 제일 중요한 심판은 직분을 빼앗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그냥 초대교회식으로 이야기하면 오늘날식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겨버리시고 또 우리에게 맡겨주셨던 귀한 직분 더 이상 감당 못하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에게 주어버리는 이제 이것이죠. 이게 가장 큰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꾸로 생각하면 직분을 받았을 때 그 직분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잘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또 그 직분을 열심을 다해서 잘 섬겨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선포하신 내용을 가만히 보면 어찌 보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방식으로 선포하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받은 은혜가 세 가지였죠. 받은 은혜가 세 가지. 범한 죄악도 세 가지. 받게 되는 심판도 세 가지입니다. 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심판 선포하실 때 보면 그냥 단순히 심판 선포하시는 게 아니라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를 받고 나서도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심판을 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저지르는 모든 죄 아담이 저질렀던 죄부터 시작해서 이 세상에 종말이 올 때까지 범해지는 모든 죄는 다 똑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다가 죄를 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를 받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저버리기 때문에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적이 없다면 죄가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은혜를 받은 다음에 그걸 가지고 가서 제멋대로 행동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그래서 죄를 짓게 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그 은혜를 박탈하고 심판하시는 그런 내용들로 심판을 하시죠. 여러분 그래서 일정 부분은 야 하나님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이렇게 심판하시는 것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은혜를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뭔가를 심판하시기 때문에 행한 그대로 갚는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요. 또 사실 우리가 만약 하나님이 우리가 범한 죄를 그 모든 모습대로 다 심판하신다면 아마 살아남을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겁니다. 일정 부분은 겉모습만 놓고 보면 1대1로 맞대응하는 식으로 심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좀 약하게 심판하시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세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결국 이 심판은 다 성취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선포하셨잖아요. 선포하셨는데 이 곧장 무슨 일이 생겼느냐? 아무 일도 안 생겼습니다. 아무 일도 안 생겨서 어찌 보면 불신자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그리고 홈리아 비나우스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아 뭐 그까짓 거 심판하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해라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뭐 심판 선포했는데 아무 일도 없네. 멀쩡하네. 내가 재물에다가 여전히 갈고리로 갖고 가서 고기를 뜯어와도 멀쩡하네. 이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죠. 지금 선포하신 세 가지는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엘리 제사장 가문의 이 제사장 직분 결국 박탈됩니다. 또 홈리아 비나스 한날에 다 죽습니다. 그리고 이 엘리 제사장은 아들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래서 목뼈가 부러져서 죽죠. 그러니까 다 자연적으로 죽지 못하고 자연사하지를 못하고 다 심판받아 죽게 돼요. 그리고 결국 그 집안에 남은 자손이 있기는 있는데 또 애가 태어나고 그러면서 며느리가 죽고 뭐 참 안 좋은 일들이 계속 생기죠. 심판을 받아서 그걸 늘 생기는 거예요. 남은 아이가 있기는 있지만 어디 가서 성장할 데가 없어서 먹고 살 길이 없는 그런 지경을 만납니다. 결국 다 그대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성취가 안 되었다고 해서 아이고 하나님이 헛소리 하셨나 보다 절대로 그렇게 생각할 수 없는 거죠. 네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이건 앞에 있던 특징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포하셨지만 곧장 심판이 시행되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참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모습인 것 같아요. 여러분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 심판 선포하셨지만 아직 제사장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회개하면 기회가 있었던 겁니다. 홈리아 비나스가 조금 이따 죽을 거예요. 하나님이 죽을 거라고 심판 선포하셨어요. 그러나 지금 죽었나요? 아직은 안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지금은 막 하나님의 것을 강도짓을 하고 있고 나쁘게 재산을 추적하고 있지만 그러나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자기가 죄지어서 벌어들였던 재산을 다 내어놓고 그냥 정당한 방법으로 일용할 양식을 얻고 했으면 그럼 하나님께 심판받지 않을 수 있는 길도 있었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너무나 유명한 본문이 열왕기상 21장에 나옵니다. 어떤 장면이냐면 아합 왕이 회개하는 장면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최고로 악한 왕이 아합이었거든요. 아합이 죄를 이죄 짓고 저죄 짓고 오만 죄를 다 짓다가 나중에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 일어납니다. 나봇이 자기 포도원을 갖고 있었는데 아합 왕이 그걸 갖고 싶어 했거든요. 결국 그거를 나봇이 팔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 아합 왕이 부인했던 이세벨이 거짓말을 하고 거짓 재판을 해서 나봇을 죽여버리고 그 포도원을 빼앗아 왔어요. 그러니까 그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아합에게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너 살아남지 못한다 하고 심판을 선포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심판 선포를 듣고 정말 뜻밖의 장면이 벌어지죠. 열왕기상 21장 27절에 보면 아합이 그 말씀을 다 들은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옷을 찢고 굵은 대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그리고 참 배에 누워있으면서 풀이 죽어서 기운을 다 빼고 걸어다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아합이 저렇게 겸비하게 행동하는 것을 보느냐 하시고서는 엘리야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그에게 심판을 선포했지만 그의 당대에는 심판하지 않고 그의 자녀에 대해서 심판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연기를 해주셨어요. 사실은 금방 심판받는 게 타당한 만약에 아합이 심판 안 받으면 누가 심판을 받겠습니까? 세상에 그보다 나쁜 놈이 없는데 근데도 그 사람이 회개하니까 심판 선포 이후에 심판이 성취되기 전까지 그 과정 속에서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거예요. 자녀대로 미루셨습니다.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럼 자녀는 무조건 심판을 받나요? 아닙니다. 자녀도 만약에 믿음으로 살면 그러면 심판을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기회가 있는 거예요. 아직. 그러니까 아직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마지막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심판과 관련된 것인데 여러분 곧장 심판이 시행되지 않았죠. 그럼 언제 심판이 시행되느냐 잘 보시면 이제 다음에 계속 나오는 본문에서 볼 거예요. 홈리와 비나스는 이 심판선포 이후에 아, 안 되겠다. 내가 회개하고 똑바로 살아야지. 그래서 똑바로 살고 믿음으로 살고 그러다가 심판을 받느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살겠다고 발버둥 치는 사람을 심판하신 적은 없습니다. 나중에 언제 심판받냐면 이 심판 선포를 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가서 또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또 죄를 짓는 과정에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심판 선포를 받으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아, 이제는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회개하겠지. 아닙니다. 사람이 그렇지가 않아요. 회개하지 않고 또 죄를 짓기 때문에 또 죄를 짓는 과정에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을 선포하셨어도 아직 심판이 성취되지 않았으면 기회가 남아있는 겁니다. 그때라도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 가문에게 이런 세 가지 심판 선포를 하셨는데, 참 우리가 이렇게 제3자 입장에서 생각하면 죄 저렇게 많이 짓고 험악하게 살더니만 심판받는 게 마땅하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품고 계신 마음은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을 선택하신 사람이었거든요. 엘리 제사장 가문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던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은혜를 받았는데도 죄를 지고 심판을 받으니까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조금 더 기다려주시고 조금 더 기다려주시고 그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우리들도 이런 모습을 보면서 늘 안타까이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대로 조금 기다려주고 조금 더 기다려주고 그런 태도를 가졌으면 좋겠고, 더불어서 우리 자신을 향해서 생각할 때에는 아, 내가 설령 죄를 지었어도 빨리 회개하고 다시 은혜 받는 자리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다 품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늘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그리고 하나님 앞에 늘 떠는 모습으로 서 있는 그런 우리들이 다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와 똑같습니다. 심판 선포하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복을 주시고 칭찬해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늘 주님 사랑하고 섬기고 충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 엘리 제사장에게 하나님께서 선포하셨던 세 번째 심판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그러나 이 모든 심판 선포가 있었지만 주님께서 여전히 기회를 주시고 아직 시간을 더 주시고 기다리시는 것도 우리가 함께 생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인자가 많으시고 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어찌하든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시는 분이심을 늘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죄를 범치 않는 자들 되게 하시고 혹여 죄를 범하면 주님 앞에 나아가 두렵고 떨리는 모습으로 참 회개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시 한 번 더 간절히 간구합니다. 이 교회 울타리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며 주님을 섬기는 모든 성도들, 지체된 모든 주님의 자녀들이 다 주님 앞에 칭찬 듣고 인정받는 귀한 청지기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나와 기도할 때에도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은 나이다.